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4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 받으신 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여기서 배척당하시는 내용,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마을들로 계속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주님의 분주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시험당하시는 내용을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기록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차이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돌로 뜨게 하게 하라는 시험이 먼저이고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내게 절하라,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서에 크게 개의치 않는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의 모든 성격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하시는 그 계획을 내려놓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좀 더 자기의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쉬운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악한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시험의 의미를 예수님의 신앙을 또 그의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금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미혹하는 그것으로서의 시험, 그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께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지혜로운 또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돌로 뜨게 되게라 하셨을 때에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셔서 사람이 살고 죽고 인간 세계가 번영하고 실패하는 모든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둘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등에 기록된 대로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라고 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살펴볼 것은 사탄이 단순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탄이 한 번만 절하면 천국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든지 그 권한이 어떻게 사탄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사람의 안고 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다스리신 일인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권모술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앞길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이용해서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대응하셔서 물리치십니다.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지하고 또 우리의 의지에 기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통해 축적된 여러 지혜로운 분별력 등등을 참고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만 대응해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구별해서 물리치끌과 가슴에 담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우선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인데, 메시아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메시아의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가르치시고 활동을 시작하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고 너희 눈에 보는 바와 듣는 바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많은 불쌍한 사람 살았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났고,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만 장군 한 사람만이 그 병 치료받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씀하실 때에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유대인들로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착한 일을 했다,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도움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배척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았던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추켜 세우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은 더 이상은 메시아 시대가 되어서는 혈통에 따라서 어떤 종교 문화 전통 가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받지 못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고 그 오직 믿음은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회개는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더 굳게 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가르치심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어서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시고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첫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음으로는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많은 것들을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이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병든 육신을 고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영육 간의 연약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아주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몸과 마음의 병든 것들만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고쳐서 바른 분별력의 사람이 되게도 하시고, 마음을 고쳐주셔서 험난한 세상 속에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릇된 구조와 풍습과 그리고 관행과 문화 제도 이런 것들도 고쳐주셔서 비록 세상의 것이 내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또한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서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연약함에서부터 생각의 그릇됨에서부터 세상에 편치 못한 모든 것에서부터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절 말씀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여기 4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기 떠나지 마시고 이 마을에 정착해서 우리와 더불어 삽시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곳에 정착해서 한 마을 사람들 더불어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오지 않았고 여러 마을들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환영과 정착을 요구하셨던 사람들 요구를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시기 위해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향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험악한 상황이었는데 환영해 주고 같이 정착하고 우리 마을에 보호해 드릴 테니까 같이 삽시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어디서든지 그런 말씀 그런 환영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데 그렇게 말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다음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편하게 일생을 사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정된 삶을 구가하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오셨다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 있는 곳으로 가고 사역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안일하게 살고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세상에 왔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날마다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